골로새서 32번 메시지.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그리스도를 삼. 골로새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서론이며 마지막 부분은 결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탁월하고 만유를 포함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로새서의 중심이며 이 서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갖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져야 할 생활 방식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세 사람. 1장 9절부터 3장 11절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곱 방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기업이며 창조와 부활 안에서 먼저 나신 자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모든 그림자의 실제이시며 성도들의 생명이며 세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방면들은 놀라운 배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기업임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세 사람의 구성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누린 최종적인 결과가 그분을 세 사람의 성분과 구성요소로서 체험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이 누림의 분명한 결과, 곧 소산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을 가져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서 안에 있는 심오한 계시를 감하지 않도록 지혜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교회가 산출될 것이라는 식의 초보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이 책의 계시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땅으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성도들의 기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러한 기업으로 누린다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그리스도는 세 사람의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 통제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안에서 중재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 가운데 논쟁을 일으키게 되므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재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논쟁도 결말을 짓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을 기억한다면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여러 당파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당파는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는 반면 또 한 당파는 영지주의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선호가 충돌하는 의견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중재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중재자는 그들의 의견이나 관념이나 선택 혹은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 화평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새 사람, 즉 그 몸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규례를 폐함으로써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의 지체인 우리들 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참된 하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떠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즉 그분은 하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이러한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집단 사이의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중재인으로서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견과 관념을 내려놓고 내주하는 중재인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투거나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제의 집에 함께 거하는 몇몇 젊은 형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함께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중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평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재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 거주하며 거처를 만드시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관념과 의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모든 속부분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부분들, 즉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살면서 우리 속의 모든 부분의 거처를 정해야 합니다. 오, 우리 존재의 모든 방과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수 있기를. 만일 우리가 세 사람의 구성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중재자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함.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려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쓴 그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1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에 의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비밀임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27절에 따르면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의 목적은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당시 유대교는 이미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으며 교회는 막 출현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이미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유대와 이방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경시했으며 유대교의 규례와 이방의 철학 같은 것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마찬가지로 자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시되었으며 순전한 교회 생활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원칙상 오늘날의 상황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의 골로새의 상황과 같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이 땅에 존재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전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교회 생활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완성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즉 거룩한 계시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는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교회 생활의 실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나 다른 어떤 종교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산출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십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 드릴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부족함을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심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에게 공급할 수 있기 이전에 자신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에 관하여 교통하고 기도로 말씀 먹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책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적절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구성요소인 탁월하고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매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매일 실제적이고도 생생하게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교회 생활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문제. 골로새서의 문제는 고린도에서처럼 제약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금욕주의와 철학은 문화의 두 가지 주산물입니다. 미개한 민족은 거칠고 전혀 어떠한 형태의 금욕주의도 없습니다. 더욱이 낮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철학이 없습니다. 문명화된 사람일수록 그들의 철학은 더욱 심오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한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규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규례들은 육체를 제어하고 자아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철학이 문제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실행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실행들의 교회 생활을 침범하고 그 안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십니다. 고 말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철학과 종교적인 규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그와 유사한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비교해보면 오직 골로새서에서만 바울이 야인과 수구디야인을 언급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골로새 신자들은 문화의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고 야인이나 수구디야인처럼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 사람인 교회 안에는 문명인도 미개인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철학과 금욕주의와 규례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세 사람은 그리스도로 구성되는 것이지 어떤 문화적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의 신자들은 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 문화의 요소들로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을 귀히 여겼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귀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치물로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끔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 삶. 세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단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중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붙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말해서 미개한 것보다는 철학과 금욕주의를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린도에는 간음이 있었지만 골로새에서는 사람들이 문화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고상함이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금욕주의를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금욕주의를 미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거나 자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금욕주의의 교묘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의 아내가 그를 어렵게 할 때 그는 자신의 화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형제는 자신을 억제하면서 속으로 나는 성질을 내지 않겠다. 나는 아내와 싸우거나 다투지 않겠다 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형제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위 이러한 승리에 대한 찬양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제의 금욕주의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그는 그리스도 대신 그의 철학과 금욕주의를 사용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나는 자아를 억누르는 것과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과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지금 나는 자신을 억제하려고 하는 대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 예수여 당신은 여기에 계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철학이나 금욕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조나 실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금욕주의나 자아 부인이나 소위 십자가를 짓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두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와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실천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의 문제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산 인격이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어렵게 할 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사는 산 인격의 문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따라서 적용하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천연적인 이해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천연적인 관념 안에는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의 방종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산 인격이 되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영 안의 그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제로 어떠한 습관을 따라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에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철학과 금욕주의에 의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과 금욕주의로 대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셔야 함을 지적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문화나 개인적인 습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친절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방법이 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특정한 관습에 의해서 사는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한 뒤에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철학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비판적이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인들 사이의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유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경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안에서 중재하도록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과 문화를 잊어버리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철학이 기준이나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인 관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 골로새 신자들은 철학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의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 너희들은 자신의 문화와 철학을 내려놓아야 한다. 3장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기준을 제쳐놓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사고와 관념을 채우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조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살고 문화와 철학에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습은 그리스도 자신의 산 인격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인 기준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형태의 문화가 아닌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전체를 적시고 충만케 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항을 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계시를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